자, 오늘 말씀 아십니까? 시리즈 여러 번째 시간, 몇 번째인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여러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모인 이유를 아십니까? 함께 모인 이유를 아십니까? 오늘은 조금 그 주제와 내용 면에서 그렇게 무겁지 않은 그러한 부분입니다. 사람에게 따뜻한 그런 느낌을 주는 단어 중에 이 함께라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종 저희가 이제 아이들도 키우고 또 남편을 케어하고 여러 가지 많은 가정일을 하다 보면은 혼자 있었으면 좋겠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곤 하지만 영원히 혼자이고 싶은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만들기 전 태초에서부터 함께 존재하셨고, 함께라는 그 관계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교제하시면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우리 창조된 인간들은 하나님처럼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누군가와 함께 마음을 나눌 때에 그 기쁨과 만족을 그 안에서 누리도록 그렇게 디자인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중학교를 갓 졸업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이 자취를 해야 됐습니다. 부모님은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학교 때문에 도시로 나와서 그렇게 고등학교를 이렇게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근처에 단칸방을 하나 얻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제 오셔서 밥은 어떻게 해야 되고 반찬은 또뭘 먹고 이것저것 가르쳐주고 이제 가시고, 저는 이제 등교 첫날부터 이제 밥을 해야 하고 아침에 학교를 다녀야 하는 그러한 아주 좀 되게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날에 이제 비몽사몽으로 알람 시계를 맞추고 일어났습니다. 막 너무 춥고 해도 뜨지 않은 아주 캄캄한 새벽에 일어나서 방에 앉았는데 너무 서글픈 겁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제 밥을 했는데 밥이 설익어 가지고 막 등교 시간은 다 됐는데 이걸 어찌 해야 되나 그러면서 그렇게 도시락을 어쩔 수 없이 싸가지고 가던 그 새벽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낯설고 또 앞으로 이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생각에 정말로 울고 싶었고 또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새벽 일어나서 밥을 하고 도시락을 싸고 또 저녁에 늦게 학교에서 돌아와서 설거지를 하고 다음날 또 밥을 준비하는 그러한 일들도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힘든 것이었지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늦게 집에 들어올 때 반겨주고 말을 나눌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그 10대 그 후반의 시기를 보내는 저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혼자 있어야 한다는 사실. 혼자라는 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편하고 자유스러웠지만 시간이 갈수록 정말로 허전하고 아주 그 외롭다라는 그런 느낌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요즘도 하나님께서는 인생이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이 아내를 통해서 가끔 설익은 밥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슬프지 않은 것은 설익은 밥을 함께 먹으며 고통을 나눌 우리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 네. 함께라는 것은 이렇게 인생의 어려움과 외로움, 또 눈물의 시간들을 함께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힘을 주는 아주 큰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신앙에서도 함께라는 이 단어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나 혼자 좋은 설교 찾아 듣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봉사하면 눈치도 안 보고 사람들 신경 쓸 일도 없고 매우 편해 보이고 홀가분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혼자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계신 분들을 제외하고라면,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혼자 자기의 즐거움을 찾아서 그렇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 하는 신앙생활은 사실 반쪽짜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도 사실 안 되는 신앙생활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단어 속에는 함께라는 의미가 굉장히 크게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도 교회이고 내 혼자 개인의 삶의 예배도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함께라는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혼자의 예배, 개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으로 그렇게 불립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은사들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소개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뭐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 영들 분별함, 방언하고 통역하는 수많은 은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은사를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12장 7절에 나옵니다. 12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NIV 성경에서는 이 유익하게 한다라는 말씀을 The Spirit is given for the common good. Common good. 공동의 선을 위해서. 바울이 말하는 이 공동의 선이란 교회의 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는 이 부분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이유,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사이고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그냥 개인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혼자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교만해진다든지 교회 안에 유익을 주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은사의 사용은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도 아니고 그런 은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신 분들도 있고 또 지혜의 은사를 가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음식을 잘하는 은사를 가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전도를 아주 잘하는 그런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재능과 능력을 은사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사용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은사는 반드시 교회를 위해 사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위해 쓰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의도이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함께라는 것에 굉장히 많은 관심과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출애굽을 시키실 때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공동체를 들어가게 하셨고 또한 가나안 땅에서 정착되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살도록 모든 법과 율법들을 디자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구약의 율법, 신약의 예수님의 가르침 그 어느 것 하나 이웃, 이 함께라는 단어를 빼고 설명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함께 있는 어떤 분들과는 우리가 함께, 우리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이 너무나도 좋지만 또 한편 어떤 인간들은 너무나도 별로이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함께라는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 내 안에서 보인다라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굉장히 이기적이고 예의가 없고 나에게 상처를 주었고 내 신앙에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마치 설익은 밥처럼 겉은 그럴싸하지만 속은 아직도 돌된 것 같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 우리는 있기는 하지만 정말로 그들을 내 공동체 안으로 내 삶 안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기에는 너무나도 싫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인다라는 것이 이러한 말씀을 이루어가기에 참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것은 교회로 부름을 받아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저희들이 미국에 와서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지는 못해도 자주 쓰는 단어들이 몇 개 있죠. 뭐 right turn, 오른, 뭐 left turn, right there 뭐 이런 거, expensive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뭐 discount 뭐 이런 거 있죠. 한국에 온 외국인들도 뭐 비싸요, 뭐 사장님 나빠요 이런 거 제일 먼저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자주 쓰는 영어 단어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 arrange라는 말일 겁니다. 오늘 이 18절에 보면은 NIV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라는 말을 이 arrange라는 단어를 써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내가 정말로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보기에 너무나도 연약하고 나의 신앙에 무슨 유익이 있을까 하는 그러한 사람들, 나에게 상처만 주는 그러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어레인지하여 나를 위해서 몸된 교회에 두셨다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어레인지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배우자에게 100% 완전한 만족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저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아이들 중에 누가 부모의 말씀에 정말로 합당하고 정말 기쁘고 100% 순종하는 그런 자녀들도 사실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레인지하여 특별한 사람들로 나를 만나게 하셨고 그러한 부모 밑에서 그러한 자녀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꾸며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언제나 불행하고 언제나 못마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18절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너희와 함께 살아가는 연약해 보이는 그 지체도 그리고 정말로 유익해 보이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어레인지하여서 우리 곁에 두신 사람들이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공동체의 목적을 오늘 바울은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이 주권과 계획을 인정하지 못하면 사람이 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짜증이 나기도 하고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느껴지고 다 못마땅합니다. 아니면 아예 관심도 없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누가 아프든지 누가 울든지 우리 안에 연민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이라라는 이러한 분명한 목적이 없을 때 우리 가운데서 생겨나는 무서운 또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함께 하는 삶의 방식은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끼리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뭐 뭘 많이 먹는다고 해서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막 밉거나 싫거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프다고 했는데 막 그냥 뭐 본체만체 하지도 않고 그런 분들도 없으시죠. 가족은 함께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로 주신 이 함께라는 사람들 안에서도 그런 충분한 이해와 돌봄과 섬김들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오늘 이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1절부터 보면 저희가 잘 아는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눈이 너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오늘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서로 자기들이 받은 은사가 더 귀하고 그걸 받지 못한 사람은 무언가 하자가 있는 사람처럼 자기들 안에서 막 싸우고 다투고 자랑하는 일들, 그리고 유익한 사람과 유익하지 못한 사람들을 구별해내는 일들로 매우 복잡하고 문제가 일어났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모든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서 어레인지 되어서 너희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쓸모없이 존재하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몸에는 눈만 중요한 것이 아니죠. 발은 냄새만 나기만 한 그러한 존재도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꼭 있어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눈처럼 매우 중요한 그러한 취급을 교회 안에서도 받고 사회 안에서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눈이 보아도 어떻습니까? 직접 그리로 몸을 옮기는 것은 누굽니까? 발이죠. 몸에서는 몇 개만 중요하다든지 몇 가지만 소중하다든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또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말씀처럼 약하게 보이고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외면할 수 있지만 더 요긴한 것들이 우리 몸 가운데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을 때 종종 이런 농담합니다. 예쁘게 찍어주세요. 네, 그렇죠? 몸 밖으로 드러난 외모를 위해서 우리는 거의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하지만 정말로 몸 안에 보이지 않아서 또 드러나지도 못할 정도로 연약해서 보호받는 그 몸 안의 부분이 건강을 위해서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몸 중에 왜 여기 있어야 되나, 왜 이게 필요하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우리 몸의 메커니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지혜를 얻게 되고 삶을 통해 우리 몸을 가지고 몸을 사용하면서 살아보면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손도 필요하고 발도 필요하죠. 눈과 코, 귀와 입, 코와 눈썹 하나라도 부족하고 없을 경우에는 위험해지고 불편한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의 각 지체들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덜 중요하고 약해 보이는 것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약한 부분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더 신경 쓰게 만듭니다. 우리가 다른 곳이 다 건강하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손에 찔린 가시 하나가 뭐 한창게 여기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 뭘 못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손에 있는 작은 가시 하나만 찔려도 우리의 머리가 아프고 결국은 몸도 망가지고 다리도 망가지는 결국 많은 부분들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것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23절에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약한 것들과 강한 것들과의 조화의 관계를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다. 나는 얼굴은 참 만족한데 정말 나무랄 데가 없는데 발이 너무 못생겼어.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인생은 선택과 집중이야 이러면서 얼굴에만 계속 모든 공을 들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더 신경 쓰고 그래서 만족스럽지 못한 발에 뭐 이렇게 색깔도 칠하고 더 신발에 신경을 쓰면서 우리 몸이 고르게 아름답도록 우리가 더 약한 부분에 신경을 쓰는 것이 우리의 원리입니다. 뭐 얼굴 중에도 다 만족한데 눈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네, 차마 이야기하지 못하겠습니다. 그죠? 네, 선글라스를 끼고서 눈을 잘 안 보여주고 이렇게 다니면 되죠. 네.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 아름답지 못한 지체에게 우리가 더 신경을 쓰고 더 시간을 드리고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하면서 그 지체가 결국 더 많은 사랑을 받고 기도와 관심을 받으면서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을 주시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한 사랑과 관심을 더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은 자기의 향기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이렇게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24절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연약한 지체는 더 보호받고 더 관심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고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고 온전한 사람들은 더 관심을 받고 더 빛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그 온전함을 가지고 누군가를 돌보고 섬길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24절 후반절에서 26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24절부터 26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뭐 특별히 설명이 없어도 말씀만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러한 구절이죠. 비록 우리 생각에는 좀 부족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순과 교회 공동체와 또 우리의 나눔방 안에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모습의 사람들이 우리 안에는 분명히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 자신을 보면서 난 아직도 부족함 투성이야 하며 부끄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날 때 저 사람은 제발 좀 떠나버렸으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차라리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가버렸으면 우리가 더 잘되고 더 평화로울 수 있을 텐데 하고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나 같은 사람은 부족해서 창피해서 오늘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저 순 안에, 저 나눔 방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흠 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바라지만은 그 온전함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함을 이루어가도록 선택하신 단어가 바로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몸은 한 부분이 아니라 고르게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초대교회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건강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이 안에서 정말로 연약한 사람이 도움을 얻지 못하고 강한 사람이 오히려 더 강해져서 그의 기득권을 누리려고만 한다면 이 교회의 규모와 이 교회의 훈련의 모습과 이 교회의 어떤 장점을 가지고도 우리는 건강하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순과 우리의 공동체가 작을지라도 그 안에서 정말로 위로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정말 나는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이라도 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가지고 섰던 한 사람이 그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나를 통해 세워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존중받고 하나님 안에서 나도 쓸모있는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며 세워지는 그러한 공동체는 그 규모가 작고 그 모습이 비록 초라하고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의 음성이 아름답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정말로 바울이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손색이 없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부족한 곳에 오늘 더 많은 애정을 갖고 돌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공동체들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손실이요 낭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곳이 건강해져야 결국 몸 전체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도 꼭 그렇습니다. 약한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내 신앙을 더 악화시키고 상처 주는 사람들, 그러나 그 사람이 결국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온전해지는 모습을 볼 때 우리 공동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구나 하는 그 하나님을 더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믿게 되면서 결국 그 약한 사람을 통하여서 누가 살아나냐면 그도 살아나지만 오늘 하나님을 경험한 내가 살아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은 신앙의 약함과 강함을 떠나서 또 성숙함과 미성숙함을 떠나서 교회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함께 발맞춰 나아가는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다면 한 사람도 이곳에서 구원에 나고자 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주님의 나라로 함께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함께 이곳에 모이게 하신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다 같이 살자고 다 같이 구원 얻자고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 속에서 어레인지하여서 우리 주변에 내 옆에 오늘 앉혀놓으신 그 사람들입니다. 고통당하는 지체를 보며 우리가 기도하고 위로할 수 있어야 되고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 나도 그랬지, 나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지 하면서 변화하고 나아지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발맞추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전체의 건강함을 위해서 우리의 빠른 걸음을 멈추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여유와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소한 그러한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수십 번 설교를 들으셨겠지만 이 이론이 그냥 말에 그치고 이론에 그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절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2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누구의 몸이라고요? 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그리스도의 각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생각과 뜻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목을 누리고 싶고 아무리 정말 처진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그들을 위해 손을 내밀고 싶지만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이론으로 그치지 않게 되려면 우리는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분이 시키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순종할 때 이 일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목이 말라서 수도가로 가야 하는데 파리 나는 안 가겠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굴에 파리가 붙어서 엄청 간지러운데 손이 막 파리는 더러워 막 이러면서 안 쫓아내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그 불행이 결국 모든 몸 가운데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체들은 스스로가 판단하면 죽습니다. 지체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분의 생각과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지 지체가 아무리 탁월하고 귀하고 존귀하다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박수쳐준다고 해서 지체들 스스로가 생각을 하면 그 몸은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고 활동을 하면 마땅히 몸이 해야 할 일을 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너의 손이라는 지체됨이 아주 강력하고 탁월하지만 이 손이 너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말씀에 순종하여서 움직일 때에 오늘 이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리로서 충분히 아름답고 힘있는 사역이 가능하지만 다리 스스로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자기의 길로 간다라면 그 몸은 결국 분해되어지는 몸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몸의 지체가 정말 탁월하고 또 힘있고 능력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생각하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순종하며 행할 때에 결국 몸은 몸이 되고 그 건강은 그 공동체 안에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위험한 일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머리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면 건강한 몸들조차도 위험해집니다. 그러나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실수가 없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너무나도 좋으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싸움에 능하시고 사탄의 유혹을 이기시는 분이시고 사망의 권세를 짓밟고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장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 대신 그분의 뜻을 온전히 믿고 우리 생각과 뜻에 따라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 정상이고 이해되지 않기에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인도자 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인정하면서 우리는 그분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나를 지체 삼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의 나눔방의 간증을 통해서 나누고 그래서 그분이 살아가신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따르고 그분의 생각을 따르고 그분이 관심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그분이 소망을 두었던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그분이 다가갔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또한 다가가고 예수님이 쓰셨던 언어를 우리가 흉내내며 그렇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가 살려고 할 때 내가 머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머리로 그분께 순종할 때 그때 우리 안에서 사랑도 일어나고 용서도 일어나고 그때 내 옆에 앉은 사람 나와 함께 한 사람이 나의 신앙에 거치는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어레인지하여서 나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존재이고 의미가 된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한 가정을 심방했습니다. 둘러 앉아서 아이를 키우며 겪는 그러한 고충도 나누고 결혼 생활 후에 얼마나 우리가 배우자랑 서로 맞지 않았는지 그래서 얼만큼 우리가 정말로 힘들었는지 그러한 부분들도 막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내렸던 결론은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와 아이들 모두가 내가 필요해서 그와 함께 살고 내가 필요해서 또한 생겨난 그러한 공동체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을 위해서 특별하게 계획하셔서 내 가운데 주신 사람이 바로 우리 함께 살아가는 배우자이고 우리의 또한 자녀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배우자 때문에 서로들 많이 정말 성숙해졌고 단련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특별히 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부모님의 병으로, 또 형제들의 고통으로, 또 자녀들의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어쩌면 그 문제들도 우리의 지체들일 수도 있을 겁니다. 평탄한 길, 평탄한 길, 우리는 예수 믿고 그 길 소원하지만 내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한 번도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정말 어렵지 않았더라면 소중히 여기지 못했을 그러한 문제들, 그리고 정말로 아프지 않았고 문제 없었더라면 복음 전하지 못했던 그러한 또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시간들, 우리가 어렵고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모든 또한 아픔의 지체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시간이고, 그 시간이 영광스러운 결말을 맞고 회복할 때 우리가 그 문제로 인해서 또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앞에 우리가 또한 담대히 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평안이고 소망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 공동체 한 사람이라도 생명 잃어버리지 않고 받은 구원 놓치지 않고 끝까지 천국 문에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신 정말 목적이고 비전입니다. 그런데 그 일 위하여 주셨는데 누구는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누구는 나를 위해서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불평한다라면, 정말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고 훈련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 믿고 늘 평탄하고, 예수 믿고 늘 잘되고, 예수 믿고 아무런 걱정 없다라면 정말로 우리가 끝까지 예수를 붙들 수 있을까요? 세상은 갈수록 개인주의를 주장합니다. 나만의 공간, 나만의 프라이버시, 교회도 나를 터치하지 않고 그냥 내가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설교만 듣고 집에 갈 수 있도록 나를 좀 내버려 달라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 시대 또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개인이 받은 구원으로만 만족하며 이 세상 주님 앞에 보내고 서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이, 우리의 도움과 또한 위로와 구원을 요청하는 손길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주신 은혜가 크면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누군가를 돌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모이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함께하겠다라는 그 약속 안에 우리는 온전한 평안과 위로를 얻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의 일들을 우리를 통해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함께 교회로 모였으니 한 번도 인사해 본 적이 없는 누군가와 오늘 나가시면서 인사를 해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오늘 안부를 물어보고,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는 사람의 아픔이 무엇인가를 또한 뒷모습을 보며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은 또한 어떻겠습니까? 신앙은 함께 모두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 사람 밟고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빠른 걸음을 멈추기도 하고 더딘 걸음을 함께 끌어주면서 가는 것이 교회이고 공동체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있는 그러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기를 소망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을 위해 내가 존재하기도 하지만 나의 신앙을 위해,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나를 위해 하나님이 특별하게 계획하여 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 모두가 사랑하며 그렇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귀한 수요 공동체 모든 여성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값진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 나 혼자 만족하고 나 혼자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펴는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오늘 우리 주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놓치지 않기를 원하여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서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주님 복음에 참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또한 우리가 배우자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또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세상 가운데 맡겨주신 일터 가운데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